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오늘 평양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데 대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지난달 하노이 회담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회담에서 성과를 낼 진정한 의도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면서 조만간 김 위원장이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부상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비해 대화에 적극적이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이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14일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약 1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급 인사들을 만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북한의 다른 길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협상 중재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최 부상의 발언만으로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미북 프로세스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포함 핵과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꾸준하게 견제하고 있고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리커창 총리가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오래된 것이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하노이 회담 뒤 미국과 북한 쌍방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면서 접촉을 한다는 건 접촉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추진해서 모두가 희망하는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오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현지 시간 이날 오후 크라이스트 처치 중심부의 알 누르 사원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곧이어 인근의 린 우드 사원에서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은 기도 시간이어서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때였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 학교와 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전면 봉쇄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백인 남성을 비롯한 극단주의자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범 1명과 공범 2명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 중이고 나머지 1명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용의자 차량에서 많은 양의 폭발물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범행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이민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북한 외교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릭 샤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당국 간 대북정책협력체인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흐려져서 밤에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며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 것 등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타협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더 보였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타협적인 요구로 적대감과 불신이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들에 양보할 뜻이 없고 이런 식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교감도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해 대화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김 위원장이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며 조만간 북한의 추가 입장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명확히 해왔다며 완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최 부상의 발언은 미국의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대변인은 최 부상의 발언만으로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전문가들은 최 부상의 회견을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압박과 협상술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라고 봐요. 미국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니까 최선희를 내세워서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며 협상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준영 교수도 북한의 반발은 미국에 계속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강경 발언을 나왔으니까 북한도 계속 좋은 반응만 보일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계속 밀릴 수 없다는 좀 위기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북한의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국에 저렇게 그 압박을 계속 온몸으로 그냥 좋게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북한 수뇌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내부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단호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최 부상이 위협한 것처럼 북한 정부가 실제로 협상을 깨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전체판을 북한이 깨면 북한은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고 다시 고립될 것이고.
신범철 센터장도 북한 수뇌부가 과거 허를 찌르는 행태를 보이긴 했지만 핵미사일을 다시 시험하며 도발의 길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뭐 당장은 높지 않다고 봐요. 뭐 그걸 하는 경우 파급 효과가 너무 안 좋게 나타나거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 북한 스스로 경제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미사일 실험이나 그런 걸 하면은 새로운 제재가 논의될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야죠. 뭐.
김준영 교수는 김 위원장이 급변하는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교착 상태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도발이 아닌 자력갱생이란 새로운 길을 택하며 중국의 부분적 지원을 모색하면서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도를 보여주며 직접 설득하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의 판이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희 부상이 오늘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 부상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직후에도 현지에서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과 회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상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연 배경이 뭔가요?
예, 북한 측의 입장 정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상은 하노이 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 고위 참모들의 발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결정이 예상되나요?
예, 북한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응 등을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 부상의 오늘 기자회견은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앞서서 미국 측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았는데요. 지난해 3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지 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협상의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은 건가요?
예, 최 부상의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와 신뢰입니다. 최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폼페오 장관의 3차 평양 방문 직후에도 이번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최 부상의 오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미국은 어제 비건 대표가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넓게 열려 있다며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이례적인 비건 대표의 이런 행보와 발언은 마치 최 부상의 회견을 예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비건 대표의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다면 판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확인하면 북한이 다시 대화에 복귀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재개해서 아예 판을 깨거나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타협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이미 취한 조치들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해체까지 일괄 해결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판이 깨지지는 않더라도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릭 샤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주둔 비용 플러스 50 계획은 없다면서도 모두가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여전히 시급한 우려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Simultaneousl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remain a pressing concern.
샤너헌 대행은 14일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샤너헌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기를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과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자산 통합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덤퍼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한 의도와는 별개로 북핵미사일 역량은 존재하며 그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그리고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현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제안한 정제유와 기타 물질의 선박 간 불법 환정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해상 항공 작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너헌 대행과 덤포드 의장은 미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 준비 태세는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샤너헌 대행은 올해 연합훈련은 평화과정 지원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 근본적 준비태세 유지 등 세 가지 이유로 재조정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ere redesigned this year for three things. Support the peace process.
덤포드 의장은 사령부 각 레벨에서 숙달돼야 하는 임무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훈련 방식을 변경했다며 훈련의 결과와 준비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ve changed the method of training
to focus on the mission essential tasks that each of the levels of command needs to be proficient in.
구체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상 전개 방식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대와 중대 또는 그 이하 레벨에서 훈련과 미한 연합군 통합 훈련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what's really important to highlight is that at the battalion and the squadron level and below, there's been no changes to training and the ability of our men.
또 훈련 실시에 기초한 준비태세 입증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사령부 각 레벨에 필요한 임무 중심의 과제를 식별하고 임무 수행 능력 개발에 관한 입증된 방법을 갖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what we've done is very quickly, I'll just start to highlight, we've shifted from certifying our readiness based on the conduct of an exercise to a much more complex system that general.
그러면서 일부 훈련의 양이 줄어들긴 했지만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이 억지와 숙달 등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됐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새 훈련 프로그램은 숙달의 목적과 임무 중심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준비태세검토라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충돌 발생 첫 60일간의 실행계획을 시험했고 이를 연합훈련에 포함시켰다며 실제 운용 능력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해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할증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이른바 주둔 비용 플러스 50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자 셰넌 대행은 잘못된 보도라며 주둔 비용 플러스 50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not going to run a business or we're not going to run a charity. The important part is that we've
셰너엔 대행은 우리는 사업도 자선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게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나엔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자산을 대폭 확대 전개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하며 전략적 요충지인 알래스카에 한반도 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신형 정투기를 확대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한 외교 당국 간 대북정책 협력체인 워킹그룹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뉴욕을 방문해 주요국 대표들과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워킹그룹 회의를 북한 문제에 대한 미북 간 포괄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They held a working group meeting earlier today here in Washington. This is something that is happening routinely now.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날 워싱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통한 방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Part of our comprehensive and close coordination. Over North Korea. During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양측은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이 같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정례적으로 계속 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중심이 돼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북미 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 협력 등 재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주요국 유엔 주재 대표들과 만났다면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he's meeting with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there, and they are talking about the summit.
앞서 국무부는 전날 비건 대표의 뉴욕 행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때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를 하던 지난 1년간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해왔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과 관계없이 핵 제조 역량을 유지했으며 1년 동안 핵무기 2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지난 1년간 핵활동을 검토한 결과 북한은 적어도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만큼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f they were fully operating with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is unknown location, maybe enough for one or two nuclear weapons, not more.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 영변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리고 강선 등 공개되지 않은 비밀 시설들을 1년간 모두 가동했을 경우 북한은 더 많은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영변 시설을 중단한 적도 있는 만큼 지난해 총 생산은 핵무기 2개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보고서에 나온 대로 영변 원자로가 지난해 말 2개월간 중단됐다면 북한은 그 기간에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올 상반기쯤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hen I look at the time window which is here, maybe the actual plutonium separ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But in next few weeks or months, we should see that kind of activities.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간표를 고려하면 아직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은 끝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몇 주 내지 몇 달 안에 무기 제조 가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앞서 지난 2월 스탠퍼드대 보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5개에서 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의 핵 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 중에도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북한이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처음부터 북한은 핵 포기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based on nuclear weapons. It's they put it in their constitution. And until somebody gives them a reason to do something different, they're going to keep doing it.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핵무기에 기반하고 있고 헌법에도 이 점을 명시한 만큼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What he's saying by inference is, so if they're continuing to work on all their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out testing, and so nobody can see it, that's okay.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언사는 곧 북한에게 겉으로 핵 개발한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가리아가 14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와 유엔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5를 상기시켰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관여 등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한다며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인권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크리스토스 스텔리 아니데스 인도지원과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nvites the HRC to approve a resolution recalling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유럽연합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상기시키는 결의안을 승인해 줄 것을 인권이사회에 요청한다는 겁니다. 지난 11년 동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던 일본은 올해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13일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반응을 묻는 BOA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유럽연합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앞장서서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지난해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불법 석탄 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 회사 관계자가 북한 석탄인지 몰랐고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러나 이 회사와 인도네시아 브로커 간 북한 석탄 거래 시도를 지적한 인도네시아의 보고를 주목하고 석탄의 행방을 조사 중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산 석탄 2만 5,500톤을 실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99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이 석탄이 환적될 예정이었고 에너맥스란 이름의 한국 회사가 석탄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령인으로 확인됐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도 소개돼 또 다른 석탄 거래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의 구매자로 지목된 에너맥스의 이모 대표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의 브로커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석탄 납품일이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공개된 당시 거래 계약서에는 에너맥스가 구매자로 홍콩의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가 판매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노바 인터내셔널 측은 전문가 패널에 자신들은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아닌 홍콩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인도네시아 브로커의 요구에 응한 것뿐이라며 브로커 측이 절세를 위해 홍콩 회사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이 지난해 5월까지 들어오지 않고 환적 이야기가 나와 이상한 감을 느꼈지만 인도네시아에 북한 석탄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석탄을 납품하려 했던 한국의 거래처에 자신이 속은 것 같다고 설명했고 결국 거래는 없었던 일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인도네시아 브로커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하미드 알리입니다. 올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역시 알리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전문가 패널 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대표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공개된 알리의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북한 국적자 정성호로부터 러시아산 석탄 판매에 대한 중개 요청을 받은 뒤 에코 세티아 모코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정성호는 이후 석탄 환적 비용으로 76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알리는 정성호 측이 판매 계약이나 환적과 관련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인도네시아로 보내 억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세티아 모코가 선박과 화물의 억류의 해제를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에너맥스 관계자가 연락을 취해왔다는 게 알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에너맥스 측은 신속하게 환적을 마친 뒤 이 선박을 한국의 포항으로 보내달라고 종용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리는 자신들이 당시 석탄 거래의 브로커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당시 에너맥스의 거래 역시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석탄의 소유주와 이뤄진 만큼 자신들은 에너맥스를 모른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알리의 주장을 종합하면 자신들은 러시아산 석탄 판매에 대한 중개 요청을 받았을 뿐 에너맥스와는 거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에너맥스가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석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이번 거래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들이 석탄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석탄의 운송이 지연돼 돈을 냈는데 왜 보내지 않느냐고 말한 것일 뿐 실제 석탄값을 지불한 적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당시 알리 측과의 거래가 처음이었던 만큼 계약금조차 함부로 보낼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문가 패널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돈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알리 측과는 해당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주고받는 단계에도 가지 않은 만큼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문제의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BOA에 한국 정부는 에너맥스를 통해 해당 석탄이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주의 의무 환기 차원에서 향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관여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알리 그리고 세티아 모코에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만 5,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해당 석탄이 선박에서 하역됐다는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관련 서류 목록 제출 요건을 포함한 해당 요구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OA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알리에게 이번 사안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제3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석탄으로 속여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사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 측은 다른 사업을 가장해 현지 브로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통해 석탄 판매를 시도한다는 정황 또한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알리의 이메일에는 최초 북한 대사관 측이 정성호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 알리에게 접근했으며 이후 정성호가 자신의 방문 목적을 조선문화센터 설립 가능성 타진 때문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성호는 노후 선박의 폐선 작업과 관련된 사업을 알리에게 제안했지만 이후 폐선 작업 대신 북한산 제품에 대한 유통 사업을 논의했고 이때 석탄 판매를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산 석탄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했고 한국 측 석탄 수입업자에게 판매가 시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한국으로 유입돼 큰 논란이 일었던 북한산 석탄 역시 러시아산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법이 이뤄졌습니다. 실명을 밝히길 거부한 석탄업계 관계자는 14일 BOA에 상대 브로커가 원산지 증명을 속이는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한다면 북한산 석탄은 제3국에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석탄의 시세보다 조금만 낮춘다면 업자들마저 속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석탄 반입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한국 세관 당국의 확인 규정이 강화돼 상황이 조금 개선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세관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통관을 시켰지만 지금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 증명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민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몬마우스 대학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북한 핵 위협을 감소하는 데 이바지했느냐는 질문에 4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44%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동률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는 7%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부정평가는 5%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한편 하노이 정상회담이 북한 핵 위협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나왔습니다.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회담 개최를 좋은 생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5%, 나쁜 생각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회담 개최를 지지했고 민주당은 42%, 무당파는 6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71%가 회담 개최를 환영했고 20%만이 반대했습니다. 여론의 관심도 1차 회담보다 2차 회담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얼마나 접했는가라는 질문에 42%가 많이, 47%는 조금이라고 답했고 전혀라는 응답도 12%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3%가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다고 답했고 40%가 조금, 8%가 전혀 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엔 42%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0%가 신뢰하지 않는다, 또 18%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신뢰도가 5%포인트 상승했지만 불신 역시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몬마우스 대학 여론조사기관의 패트릭 머레이 국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데는 점수를 얻었지만 결과가 확실한 승리로 평가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질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20대 탈북민 청년이 북한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영어 유튜버 장량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금 이 눈썹이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이 눈썹이 좀 촌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화장? 오늘 화장이 예뻐요.
탈북민 손봄향 씨는 구독자 26만 명을 두고 1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북한 관련 소재에서부터 패션까지 소탈하고 격이 없는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고 지금까지 86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살짝만 이만큼만 빼줘. 이만큼만 빼주고 전체를 아이라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저가 드디어 평양냉면 먹방, 평양냉면 제대로 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새해부터 북한 최고의 인사.
북한 남자 탱고라는 이름의 탈북민 남성은 6천여 명의 구독자를 두고 160여 개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밖에 소율TV, BJ2평, 배나TV, 한송이TV 등 젊은 층의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채널을 개설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ey, what's up guys? How are you? Today I would like talking about how you're going to survive in North Korea.
그리고 최근 활동을 시작한 또 다른 20대 탈북민 청년 유튜버는 북한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로 유명해진 사람 혹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를 의미합니다. 이 청년은 영상에서 선글라스로 자신의 얼굴을 반쯤 가렸고 실명 대신 NK 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K는 New Korea, 새로운 한국이라는 의미인데요.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청년의 소망을 담았고 MIK, MIK는 Made in Korea의 머리글자로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다 같은 한반도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민 유튜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며 미국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영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 청년은 자신을 라이언 오라고 소개합니다. 오 씨는 영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I'll recommend you three items. Let's get it. And first one is badge.
세 가지만 있으면 북한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오 씨는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박힌 배지, 카키색 인민복,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설명합니다.
And the badge is means a lot, you know. It does not just show like, you know, it's North Korea.
모란붕 악단 단장인 현송월에 대한 이야기도 인물 탐구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현송월의 성분으로 모란붕 악단장이 되기 어렵다고 말하는 오 씨는 그의 출세에 대한 개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달 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올린 동영상에는 북한의 결혼과 출산, 임신과 낙태, 그리고 피임에 대한 내용으로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North Korean women, how to control contraception. So the first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marriage. The average of first marriage age.
북한의 이혼율은 열 쌍 중 한 쌍에 그치며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시도를 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유엔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오 씨는 북한 남녀의 피임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피임 사례의 74%가 여성이 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훨씬 무겁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북미 정상회담 통일 후 대박날 주식, 북한 상위 1% 스카이캐슬, 북한 주민의 만능 통치약 마약 등이 주제입니다. 오 씨는 같은 내용의 동영상들을 한국어로도 다시 제작했는데요. 오 씨는 VOA의 동영상 제작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 얘기하면 늘 이제 그런 정치적 그런 핵 문제 혹은 뭐 그 김부자에 대한 관한 그런 얘기. 그것이 이제 북한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많은 언론들이 다루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얘기하면 북한이 흔히 말하는 그런 평양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뭐 평양 사람도 요즘 뭐 이렇게 스파게티도 먹는다더라 뭐 핸드폰도 많더라 이거 핸드폰이 뭐 300만 대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은 중위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인데 이것은 북한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면
오 씨는 유튜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 그리고 출신 성분이나 특별한 기준이 없어도 개성이 있다면 도전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경우 캐나다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영어가 익숙한 점, 영어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드물다는 점이 활동을 시작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람이 영어로 이제 또 유튜브를 하면 물론 이제 완벽하게 영어를 안 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왜냐면 북한 하면 뭔가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미국을 싫어하고 뭔가 영어를 뭔가 안 쓸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그런 편견도 좀 깨주고 싶었고
동영상에 출연하는 오 씨의 모습은 마치 미국의 흑인들이 만들어낸 음악 장르인 힙합 가수처럼 보이는데요. 몸을 뒤로 젖히고 손과 팔을 움직이는 모습에 속어도 사용합니다. 돈을 머니라는 단어 대신 속어인 몰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심각한 주제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북한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라이언 오 씨는 자신의 활동으로 미국인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 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국인 북한 전문가나 대학교의 패널 토의에 초청받는 등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99년 7살 나이로 어머니와 두만강을 건넜던 오 씨는 중국에서 북송당하고 함경북도에서 두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재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2006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로 이주해 망명을 시도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과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미국 연수기회가 있었고 당시 경험은 미국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나눔운동, 카슴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오 씨는 당시 대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생활해보자는 생각 갑자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WLP 카슴 이제 연수를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살짝은 있었지만 뭔가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대상이라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기관을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일반 대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 나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좀 미국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도 좀 많습니다.
당시 가졌던 막연한 기대감을 실천으로 옮긴 오 씨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마케팅 지원부 인턴으로 8개월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데요. 오 씨는 탈북민으로서 미국에 대한 시각을 말했습니다.
제 배경으로서 이제 북한이라는 배경을 가졌을 때 제가 뭔가 한국에서 뭔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면 아, 이 친구가 뭔가 독특하고 뭔가 이런 좀 새로운 이런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북한 사람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냥 같이 보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내가 이제 북한이라는 그 메리트를 가지고 나면 오히려 저를 더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좀 이 나라의 매력이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좀 살면서 그게 좀 좋다.
중국어가 유창한 오 씨는 한반도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탈북민으로서 미국인과 소통을 위해 유튜버가 된 오 씨는 향후 정치인이 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경과 경험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521년 3월 15일 유럽의 대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을 떠나 길고 긴 항해를 한 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519년 마젤란은 27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최초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젤란 일행은 스페인을 떠나고 몇 달 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합니다. 마젤란은 그곳에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평온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마젤란 일행은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괌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마젤란 일행은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 일행과 원주민들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선장인 마젤란을 잃은 남은 일행 18명은 간신히 섬을 빠져나와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65년 3월 15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 합동연설에서 흑인들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적인 장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But even if we pass this bill, the battle will not be over. What happened in Selma is part of a far larger movement which reaches into every section and state of America.
존슨 대통령의 연설은 전국적으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관심은 투표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의 평화 시위를 경찰이 잔혹하게 진압한 엘라베마주 셀마시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미국인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But really it's all of us who must overcome the crippling legacy of bigotry and injustice. And we shall overcome.
그리고 이는 결국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불법화한 민권 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투표권 법안은 1960년대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차별을 불법화한 존슨 행정부의 일련의 민권 법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65년 의회를 통과한 투표권법은 흑인 민권운동의 꽃으로 불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